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금식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간은 3박 4일인데 첫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셋째 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마지막 날 아침은 죽으로 섭식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금식은 7끼니였습니다. 7끼니를 금식할 때 제게 제일 힘들었던 때는 4끼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하면 둘째 날 밤이 이에 해당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먹고 싶은 것들, 이를테면 짜장면, 짬뽕, 치킨, 어묵 등이 얼마나 눈앞에서 많이 아른아른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해인가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수련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동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동 맛이 이상했습니다.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나서 반쯤 먹은 후에는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금식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고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 먹지 않고 남겼던 우동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 먹고 올 걸이라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금식 수련회에 참가할 때는 출발하는 아침, 첫날 아침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끼니가 둘째 날 오전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아홉 끼니를 금식했지만 오히려 금식하기가 더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금식 수련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모든 모임은 끝이 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죽을 먹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제 숙소에서 나왔는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과자 파티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다는 것은 약속한 금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방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먹는 과자가 그렇게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과자를 금식 수련회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때까지 먹지 않고 참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이 무엇인지, 금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단지 금식했다는 그 자체에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곤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머리와 수염을 길렀고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진심이었고 본질이었는데 나중에는 가식과 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건은 인격의 내부에 있어야 함에도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비실비실한 걸음걸이 등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수증을 받았다입니다. 즉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리 경건을 연습해도 그것은 이미 영수증을 다 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일은 1년에 한 번, 7월 12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을 몇 번 더 하곤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금식의 횟수가 더 많아졌고 더 외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은 하산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제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던 바리새인은 그 모세를 본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이 장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쳤고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흰 분칠을 했고 헤어진 옷을 입고 옷에 땅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 기도라는 용어가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금식 기도라는 말은 단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 금식이라는 용어만 나오고 간혹 금식과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 4장인데 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도 틀림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식했다라고 증거하지 금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과 기도는 그 의미가 동일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일 정도까지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어가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다섯 끼만 굶어도 누워있으면 배꼽이 등에 딱 붙은 것 같고 온몸이 자석처럼 변해서 누우면 바닥에 딱 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가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식 투쟁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의 활동의 대부분은 그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힘이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힘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40일 금식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문자 그대로 물과 소금만 먹는 것입니다. 적어도 20일이 지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발도 씻겨주어야 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혹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또한 금식에 대한 오해는 금식을 하나님께 초고속으로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부모님께 생떼를 쓰면 들어주시듯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나 빨리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금식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출전해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고도 데려오게 하여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전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는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렸습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윗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도 저렇게 금식하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라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느낌으로 그 사실을 눈치채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자 다윗은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왕자가 죽자 음식을 드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다윗은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참된 금식은 내가 금식하면 이루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후에는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숫자 40과 관련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내린 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공생애를 위한 최고 최상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금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영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시편 121편 1절에 근거한 눈을 들리라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동일한 표제어를 갖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새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그때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시 중동에는 다양한 이교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대부분 산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의 사제들이 산 등성이를 따라서 또는 산 마루에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신전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렸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이나 부적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등성이와 산마루에 있는 여러 신전들을 봅니다. 어느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알 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아니면 아세라 여신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까요? 또 태양신의 사제들이 내 삶의 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달신의 여사제들의 가르침이 내 삶을 의미 있게 가꾸어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고개를 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기 백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아니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자식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는 물론 육체와 정신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삶에서도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의 순례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숨을 내어쉴 때부터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며 교회는 물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었다고 해서 전혀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나 가상을 의미하는 접두어 메타와 우주 또는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합쳐진 확장 가상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나 매트릭스 속의 세상이 메타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것도 모두 메타버스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류, 가방,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의 새 제품, 새 작품을 공개하는 최고 통로가 TV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통로가 인터넷으로 바뀌고 후에는 유튜브로 바뀌고 이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음악 팬들이 콘서트장에 직접 갈 수 없게 되자 가수들이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예, 안무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동일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123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참관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약 6만 6천 석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공연했다면 그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186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실제 공연을 했을 때보다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는 물론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경제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기에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메타버스 산업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메타버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예배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예배에 필요한 시설, 음향, 의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없어도 가상 공간에서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 또는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고 게임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물체를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라이프 로깅, 구글 어스와 같이 위성사진으로 세계 전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거울세계, 그리고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현해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버스에 더욱더 심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음악가의 연주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내가 사기 원하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고 또 다가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지금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발달하면 삶의 질도 몇 배 또 몇십 배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까? 또 메타버스에 깊이 들어갈수록 메타버스에서의 삶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들의 인격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이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과도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환경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인격의 함몰 웅덩이도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주목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공생애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필 마귀의 시험은 모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천하만국이 다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상수원, 식수원이자 가장 높은 산인 2814m의 헤르몬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8848m의 에레베스트 산 꼭대기에 서면 온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갈등 등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대 포장된 말과 선심공세, 상호비방, 편가르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돌아보아도 2022년이 새해로 엮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고 올해가 새해로 엮어질 것을 믿는 것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 펴워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1년은 정녕 새해로 경작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의 참된 의미는 단지 굶는 행위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것을 깨닫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금식이 단지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의 바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만 목적 삼고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금식의 의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에 눈을 들리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포장하여 다가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영원하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